되어 있습니다.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단계적 휴전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하마스와 이집트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 조건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 철군 등을 조건으로 한 휴전안 1단계에 합의하기 전 영구 휴전을 약속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측이 이 같은 핵심 요구를 철회하면서 양측이 1단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긴 것입니다. 하마스와 이집트 관리는 AP통신에 워싱턴의 단계적 휴전안이 완전한 6주 휴전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이스라엘의 노인, 환자, 여성 등 인질과 교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고 동시에 북부 가자지구 주민들의 귀환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양측은 민간인과 군인 등을 서로 석방하는 것을 포함한 2단계 합의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하마스는 2단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하지 않도록 미국 등이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하마스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머물고 있는 학교 건물을 공습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부는 어제 이스라엘군이 알 누세이라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를 공격했다면서 부상자도 50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 중 상당수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공격 표적은 해당 학교 인근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의 난민 캠프 8곳 중 하나인 알 누세이라트에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난민 캠프 내 주택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캄보디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뢰 피해 국가에 지뢰 제거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의 지뢰 대응센터를 방문해 일본 캄보디아 지뢰 이니셔티브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형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캄보디아에서 우크라이나 인력을 대상으로 장비 작동법을 교육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뢰 대응센터는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400만에서 600만 개의 지뢰와 불발탄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2024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 8강전에서 승리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어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날 스위스는 후반 30분 브릴 엠볼로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후반 35분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의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연장전에서 점수를 내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결국 잉글랜드가 승리했습니다. 이후 베를린에서 열린 경기에선 네덜란드가 튀르키예를 2-1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반 35분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다가 후반 25분 동점골에 이어 31분 상대 선수의 자책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유로 2024의 4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오는 9일엔 스페인과 프랑스가 결승 티켓을 놓고 겨루며 이날 승리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10일 맞붙습니다. 이들 경기의 승자는 오는 14일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미국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어제부터 미국 내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폭염 경보와 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구 약 3억 3천만 명중약 3분의 1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오이 뉴스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 간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윤국환 기자, 조상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내가 진심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출마한 것은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것이 이번 선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두 번째 임기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는지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각도에 걸친 노력을 통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런 목소리는 민주당 일반 당원들 외에도 의회 의원, 주지사, 고액 기부자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들의 80%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봐도 예외 없이 절대 과반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의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명 정도가 이 공개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상태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고요. 심지어 후보 교체를 위한 연판장이 하원에서 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도 만나고 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면담하고 또 캠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관계자들은 고액 기부자 등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열심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유세에서 활기찬 모습을 애써 보이고 있고요. 또 정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건데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첫 TV 토론에서 이처럼 그 말하자면 퍼포먼스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해외 순방에 피로가 쌓인 데다 감기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과 해명이 이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주 안에 이 같은 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민주당에서조차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조상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첫 토론에서의 모습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난달 열린 이 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더듬거나 중복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중요한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하고 또 일관성이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 경제 회복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원칙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국민들한테 강력한 비전을 전달하는 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둘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력 문제인데요. 이 토론 중간에 진행자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측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모습들이 이 목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의 핵심을 놓치고 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또 인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더 젊고 또 활기찬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투표일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윤 기자, 이 시점에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관련 규정이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당원 당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물러나는 것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면 이 후보가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지명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명된 인물이 후보로 선정되는 게 이제 사실상 유력하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예비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내 프라이머리 코커스죠. 이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확정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확정된 대의원들은 사실상은 법적인 어떤 그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야 될 그것보다는 당원 당규에서는 그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을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에서 지지했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의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말하자면 선택하는 후보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미국의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더 쉬운 건 후보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토론에서 뭐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이와 관련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출마 의지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이 자신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토론 관련해서도 자신이 잘 해냈다고 언급을 하면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와 토론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단 하루의 토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당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용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거취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도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다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토론 이전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었던 상황인데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여러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그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41% 대 49%,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전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6% 앞섰었으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바이든 대통령의 42% 지지율을 6%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벌어진 것이고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경합주, 미국의 대선은 사실 몇몇 경합주에서의 승세, 말하자면 판세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일반 미국인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대안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경쟁력이 더 높아질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대선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면 뭐 몇몇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현직 부통령으로서 정치적 경험 또 지명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인데요. 뉴섬 부지사는 진보적인 정책 또 공화당 지도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한다면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정치 경험은 없지만 높은 인지도 또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영부인 시절 보여줬던 공공활동 또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한 11% 정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는 이 CNN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또 트럼프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 한 2% 정도 차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셸 오바마 여사는 그동안 정치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고요. 또 스스로도 정치의 뜻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내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배경은 현재 상태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다시 입성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나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4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네. 기간 동안에 그 9월 달에 또 한 차례 토론이 있고요. 후보 간의 토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것이 극적인 상황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판세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안이 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이제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현 시점에서 후보가 그 민주당의 후보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극적인 상황 전환을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트럼프 2기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력 입막음 시도와 관련한 법률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사당 시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면책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시위 관련 혐의가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하급심, 그러니까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면책특권은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에 했던 공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면책특권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대통령 재임 중에 그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결정은 당연히 올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사사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내 문제,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 안보 현안들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 아닌가요, 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미국의 대선에서 이 외교 문제, 국제 문제는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긴박한 국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말하자면 액수가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하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등 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국들에 대한 위협도 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실상 중요한 그 국제 현안이 대선의 쟁점으로 등장한 상태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중동 사태도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이 사태는요, 지난해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직후에는 전적으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하고 또 유엔 구호요원들도 희생되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인들이 200만 가까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국제사회 여론이 반이스라엘로 선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 네, 지금 네. 그 두 개 전선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른 말하자면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 적극 관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 이것이 이번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살펴보죠.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미국의 대북 협상 그리고 미한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 또 미국의 대북 협상 그리고 미한 동맹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또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경제에 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그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외교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북 협상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선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또 일본과 협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한 동맹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해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나 또 미국 사이의 그 안보 협력에 좀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비교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나 미한 동맹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접근 방식, 대북 접근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할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건 당연히 없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에 사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 대화도 없었거든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관련해서 앞서 조상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기들에게 뭔가 좀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당선될 경우 북한과 핵 동결과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주제로 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자신들의 말하자면 의지대로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도 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말하자면 대화 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의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focus of the summit will be on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And we expect to have.
오브라이언 차관보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나토는 이 대서양에서 유럽 국가들의 미국과의 안보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이 나토가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한 가지 요인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토와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 또 여기에 말하자면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네 개 나라가 이번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네 나라 아닙니까? 이 네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서 말하자면 나토와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네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협력관계, 새로운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 정상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나토는 유럽의 안보 동맹인데 아시아 나라들이 나토 회의에 초청을 받은 건 무슨 이유인지 조상진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갖고 있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토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안보 동맹이지만 최근 이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윤 기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또 뭐 중국의 군사적인 부상 또 뭐 북한 또 이란 무기 프로그램 이런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초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이번 그 초청이 세 번째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지역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또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또 러시아에 점증하는 협력 또 북한과의 협력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이 나토의 안보 전략에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정상회의는 뭐 단순히 유럽 안보를 넘어서 글로벌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토가 직면하고 있는 뭐 다양한 글로벌 위협에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토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입장은 미국이나 나토 측으로부터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면서 러시아로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원해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미국과 나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나토는 사실 지금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나 무기, 장비 등을 가장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인도주의 물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있는 이런 무기도 제공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국의 말하자면 입장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 이것들을 이제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그 수출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말하자면 물량이 서방국들이 모두 합쳐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규모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간접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나토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토의 파트너국 가운데 한국만큼 역량을 갖춘 나라가 없다, 아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3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됩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는 게 이제 10일하고 11일, 이틀간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10일 저녁에 워싱턴 시간이죠. 그 참석한 정상들을 위해서 친교 만찬을 주최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잠깐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들이 다시 한번 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데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를 별도로 떼어내서 회담할 여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조율을 해봤지만 그 긍정적인 답변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조상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서울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남북 간 사회 통합을 모색해보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이 있고요. 이곳에 2011년에 개설돼 북한 인권에 대한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아카데미 교육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산에서 왔고요. 저는 2012년 이제 9월에 강을 넘어서 저는 뭐 DMZ는 생각도 못했고 원산에서 가장 오기 쉬운 길이긴 하지만 양강도 해산을 거쳐서 중국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박은희 강사가 탈북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북한인권 아카데미의 여러 강연 중 사람으로 이해하는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요. 북한 출신 북한인권 운동가의 이야기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됐습니다. 먼저 아카데미에 관한 자세한 얘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신동희 운영위원에게 들어봅니다.
북한인권 아카데미는 북한인권을 알아가는 입문과정 그리고 또 실전과정으로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또 도모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데 목적을 둔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 두 분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어떻게 적응했고 어떤 계기로 해서 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24기 북한인권 아카데미는 그동안의 진행 방식과 차별화를 뒀다고 하는데요.
기존까지는 저희가 좀 저명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강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24기부터는 좀 새로운 폼을 적용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의지나 아니면 저희 내부에서도 토의가 좀 이뤄졌어서 4강의 5강의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교육 혹은 강의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탈북민 출신 두 분씩 이제 강연을 오셔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수강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그런 인간적인 접촉을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강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모든 아니면 앞에서 느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토의의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수강생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진행 방식을 이렇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세미나들이 사실 일방적인 한방향적 소통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아카데미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회를 맞이해서 좀 더 양방향적이고 수강생들도 강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탈주민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회자나 아니면 운영위원이 개입하지 않고 수강생과 강연자가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픈형 강연을 시작한 건 이제 이번 기수가 처음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북한 인권이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 동일한 한민족이고 남한 북한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왔는지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24기 북한 인권 아카데미의 수강 인원은 약 25명 정도가 되고요. 대학생부터 50,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들어왔다. 혹은 뭐 북한 인권에 관심 있어서 들어왔다. 아니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북한 인권 아카데미 홍보하는 걸 보고 들어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계기로 북한 인권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바라는 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 아카데미를 들은 수강생분들이 북한 인권이 정말 멀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듣고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는 그 순간에도 북한에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수강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강사로 참여한 북한 인권 운동가 박은희 씨는 이제 11년 차 탈북민으로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현지 사회 문제를 중점으로 인권을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와 정부를 계속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인권을 해봤자 아직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금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의 관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 북한 현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조금 더 시급해 보인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탈북민들에 관해서도 이 탈북민을 도와줘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상대로 바라보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인식해 나가길 바랬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일단 북한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죠. 탈북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협력 대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처음에 왔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신세계 같은 세상이었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 언어도 한 언어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정말 다른 언어들이 많은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 정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배워가면서 남북의 분단이 뭐 70년이 넘긴 했지만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을 알아가고 서로 이 사람들이랑 협력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8년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알게 되고 그 이후 북한인권 아카데미를 꾸준히 들어왔다는 한 탈북민 수강생도 만났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통일이 되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또 사회복지 전문으로 지금 박사과정이 있어요. 저도 연구과정을 고쳐야 되고 다양하게 좀 듣고 실제 경험해본 것 같이 이렇게 결부하면서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는 북한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랄 때 인권이란 거 딱히 그냥 모르고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가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지금 와서 그게 다 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그리고 저희 언니가 2002년도 한국에 오다가 잡혀갔어요. 언니도 이런 경험들을 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사회복지라는 거 접해보고 한 발 한 발 일단 앞으로 나가지만 저는 앞으로 제가 통일되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런 면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도 매일 처음에 와서 사회복지사들을 접해서 상담받고 그분들도 같이 제 말을 들어주고 울어주고, 그래서 아 진짜 따뜻하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데서 비롯됐어요.
이 밖에도 한국 출신의 수강생 가운데 한 대학생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고요. 일반 시민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래 전공이 약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여가지고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쪽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해봐왔었는데, 그러면서 시사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좀 더 확장돼가지고 국제 관계나 북한 관계가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민 차원에서는 정부 대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제 관계에서 다루는 것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렵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NGO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나 바쁜 일상 시간을 내면서 이런 문제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뉴스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가볍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 아래에서 그래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 좀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강생 곽연실 씨는 탈북민과 서로 공감하며 북한 인권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 이 아카데미가 더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석박을 북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정규대학 커리큘럼 내에서 다뤘던 그 분야도 중요하지만 미처 학교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과 또 현실적인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던 어떤 그 시기보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의식도 변하고 또 자기의 어떤 꿈이나 포부 같은 것도 많이 변하고 또 이분들의 욕구 같은 걸 제가 직접 알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제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는 훈련이에요. 하기는 받았지만 나름대로 또 이분들하고 계속 호흡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카데미 과정마다 쭉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한 사람들과 우리 탈북민과의 그 갭도 줄이고 같이 분단을 겪은 민족이니까 이분들의 아픔이나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분들의 치유 과정을 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치유해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 저는 너무 꿈꾸고 있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used to와 usually, 보통, 대부분, usually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some English learners, it is easy to confuse the adverb usually with the modal verb used to.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부사 usually와 법 조동사 used to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 조동사는 조동사의 일종입니다. 조동사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본동사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전달할 때 쓰입니다. 법 조동사는 가능이나 추측, 권유, 허가, 과거의 습관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로 can, may, must, used to, wil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 조동사입니다.
They sound somewhat similar. Used to, usually.
Used to와 usually는 약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And both deal with habitual actions or states.
그리고 둘 다 습관적 행동이나 상태를 다룹니다.
The modal verb used to is about past habits or states.
법 조동사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The adverb usually is about present habits or states.
부사 usually는 현재의 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I was a teen, my friends and I used to jump into the water from cliffs as high as 50 feet. We used to be fearless. Those were crazy times, but a lot of fun.
내가 10대 때 친구들과 나는 50피트 높이의 절벽에서 물로 뛰어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미친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반복적 행동을 설명하면서 법 조동사 used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also uses it to describe a past state.
그는 또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는데도 used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and his friends lack of fear.
그와 그의 친구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Used to indicates that none of these things are still true now.
Used to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a lot older now. I do not usually jump off of cliffs anymore. But when I do, they are usually less than 20 feet high. And I'm usually a bit scared.
나는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나는 보통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게 되면 보통 20피트 미만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무섭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이 사람은 현재의 습관과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데 usually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m usually a bit scared. 나는 되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대부분 무서운 감정이 듭니다. usually를 사용해서 현재의 습관과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a lot older now. I do not usually jump off of cliffs anymore. But when I do, they are usually less than 20 feet high. And I'm usually a bit scared.
애드버브, usually. Modal verb, used to.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used to,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usually, 현재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